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5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말을 참 많이 하죠.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제가 오늘 저를 살펴보니까 한 천 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을 사실은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신방을 갔을 때와 또 업무 외에는 달리 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도 특별히 해야 될 말이 없어요. 듣는 걸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도 말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먹는 것만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랑 이렇게 대면을 하실 때에 아, 목사님 말 잘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소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근데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저는 저를 살펴보니까 이 속에서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부터 생각도 많고 또 어릴 때는 생각 이 속에서 설교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속에서 했었어요. 겉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속에서 가지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라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속에서 하는 말도 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텐트 뒤에서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사라,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늙었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미 폐경이 다 된 상태인데 근데 아기가 있을 것이란 그리고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사라의 이 연세 많은 이 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몸을 20대나 30대의 그 몸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고 그 아기를 가지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금 그 경수가 나오게 하고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게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는 무슨? 이렇게 하면서 비웃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비웃고 있는 것, 이 마음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도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이미 가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수준의 말을 실제로 말을 한 것과 똑같이 행동을 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없어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10편 19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이 말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시고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잘 통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공짜 아닙니까? 공짜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는요 마음껏 좀 생각을 좀 펼치십시오. 이 속에서도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 많이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우물도 파주고 하는 이런 꿈을 꾸는 것,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그랬죠. 이 마음에서부터 그런 꿈을 꾸다가 보면은 그게 나중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입에서부터 채웠던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건 없습니다. 아, 내가 실수를 그 말했네요. 사실 그 실수는 어디에서부터 있던 겁니까? 이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담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던 그게 실수로 툭 튀어나온 거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이미 그 말을 하고 있던 거라고요.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생각을 좋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속을 썩이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예, 이 속에서부터 좋은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얼굴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딱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생각으로는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는요 그 언어를 이 그림 언어를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정 안 나오면 노래도 못 부르는 우리 남편이 요 강대상 앞에 여기 나와서 헌금송하는 거 그런 거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인색하지 마시고 좋은 그림을 자꾸만 그리세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면은 저놈이 언제 사람이 되려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마이크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꿈이라도 꾸시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내 말이 되어주는 거예요. 생각에서는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도 인색한데 이 생각에서까지 인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하고 꿈을 꾸다가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많이 눌려져 있었다면요 그분은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눌려져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꿈을 좀 꾸십시오. 좋은 꿈을. 훨훨 하늘을 좀 날아다니는 그런 꿈도 꾸시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 꿈도 좀 꾸시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 이런 꿈도 좀 꾸시면서 생각 속에서는요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좀 어려워도 생각 속에서는요 좀 밝게 그래야 여러분 얼굴도 밝아집니다. 안 그래도 현실이 어려운데 이 마음까지도 눌려져 있으면은 그 뭐가 되겠습니까? 현실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몸도 병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현실은 좀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이 속에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이 이루어져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실상,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속으로부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정도로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입으로 드러나는 이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말에 실수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은 비판을 많이 해도 됩니다. 나 자신은요, 조금 이따 살펴볼 말씀인데요, 대신에 남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 이 약점이라든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본 순간 또 귀로 들은 그 순간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낮추고자 짓밟고자 이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이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거죠. 물론 건전한 비판이 있습니다. 주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예 남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것, 이건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네, 그 비판을 하는 자신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폭력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걱정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이거 아마 자신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라면은,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살리는 비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비판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을 두고 그분의 그 험담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요, 죽습니다. 마음이. 그 한 영혼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고 산 사람이라고요. 근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로 걱정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대어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알아요. 제가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해야 될 말을 꼭꼭 해주는 거.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그 사역 속에서 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뒤에서 이건 영적인 이 질서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를 비판하고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만약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가 도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가요. 좋은 것만 진리가 아니라 이것도 진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면은 누군가는 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뒤에서 미워하고 있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 할수록 그게 손해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비유 하나를 드셨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실 수 있을까?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티와 들보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티는 어떻습니까? 티는 아주 조그만 것 아닙니까? 들보는 우리 교회 들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둥과 같은 거죠, 그죠?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석가래라든지 쭉 넣어둔 거 그게 들보입니다. 그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 날아다니는 이 조그만 티 하나와 그 거대한 들보를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들보.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바로 그 비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의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아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죄는요 티와 같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욕을 하려고 하는 나의 눈에는요 티가 있는 게 아니라 들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더 나쁜 겁니까?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비판을 하는 이 사람이 나쁜 겁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물론 잘못을 범해서 비판을 받는 그 사람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잘못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곧 그를 뭐하는 겁니까?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속에는 굉장한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죄송합니다. 비판을 많이 해봤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막 그 굉장히 달콤해요.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번 해보시면요. 나는 굉장히 의로워지고 그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스릴이 있어요. 그 재미가 있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 눈 속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그것보다 수천 배나 큰 들보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런 죄를 많이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많이 정죄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했으면요, 나는 그 사람보다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은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을 하던 두 종이 보니까 싸우고 있었어요. 큰 소리가 들려서 톨스토이에게 한번 나가보니까요. 종 둘이서 서로 별명을 불러가면서 그 별명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사람은 종이 뚱뚱하고 키도 큰데요. 곰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련한 곰 이렇게. 그리고 이 덩치에 큰 이 사람은요, 체구도 작고 좀 이렇게 말른 그 종을 향해서 원숭이라고 부른 겁니다. 서로 원숭이, 미련한 곰퉁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서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스토이가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게 호리호리하고 키도 좀 작고 호리호리한 이 사람에게 가서 너 저 사람을 향해서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이 미련하고 그렇게 게으른 것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을 네가 곰이라고 부른 거라고. 그리고 덩치 큰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그랬지.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저 사람이 원숭이처럼 보여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요, 곧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을 내가 비판을 할 때는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래서 그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을 보면요, 자꾸 술 마시고 싶죠. 그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속에 나 그게 없으면은 그걸 보아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죠. 담배를 딱 끊긴 끊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막 담배 연기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찾는다고 그러죠. 근데 누군가 담배를 태우면서 지나가면요, 지나간 그 연기에 뛰어가가지고 연기 숨을 쉬면서 그 냄새 맡는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것에 대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꼭 자기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한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요, 휘포크리타라고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휘포크리타라고는 단어는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연극 배우.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고 이 속에는 다른 얼굴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남을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의롭다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 이중인격자를 말합니다. 은근히 그 속에 숨겨놓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연극 배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막 하고 싶을 때는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남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으면은 삶이 재미가 없죠. 군사님, 눈 좀 떠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재미로, 기쁨으로 삽니까? 아니면은 막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재미로 삽니까? 어떤 게 사실 더 재밌습니까? 후자가 더 재밌죠, 그죠?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게 더 재밌죠. 목사님,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 그 집사님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손가락질 하는 것을 좀 버리고요, 이렇게 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요, 우리 친구들끼리 좀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 집회를 앞두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주로 이제 듣고 질문을 던지면 또 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목회에 대해서도 이거 저거 질문도 던지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집회, 어제 저녁이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시간,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일어나고 같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나와봤는데요, 서로 좀 눈빛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커피숍 가자 그러는 거예요. 커피숍 가자. 뭐 죄송합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커피숍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아니 오늘 마지막 집회가 있는데 예배 참석을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전국이 흩어져 있다 만났는데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대화 좀 나누고 하자고, 그러면서 커피숍 가자고 의견 일치가 딱 되어서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죠, 저를요? 제가 원래 그 봄생이라고 그럼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막 손가락질을 저를 향해서 하더라고요. 야, 저 순수성, 막 그러더라고요. 저 순수성. 그래서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중에 한 친구가 하는 말이요, 오늘 저녁에 설교 대구에 그 너네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하시지 않냐고. 물론 저희 교회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뭐 가냐고, 뭐 들으러 가냐고,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담임 목사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네끼리 커피숍 가라고, 나는 예배를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속에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비판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아니 어떻게 이 목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속에서 막 비판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꾹죽이 일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앉아서 예배를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비판하려고 이렇게 하다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도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내가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내려놓고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판할 그런 상황이 아니군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적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군요. 제가 그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참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을 때에 막 비판하고 싶은 그 생각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비판하고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야,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너는. 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사실 첫째 날요, 예배를 이제 수영로교회 크지 않습니까? 그 5,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요. 그날 6,4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요. 아, 예배를 이렇게 제가 드리러 이렇게 갔어요. 첫 번째 개회 예배인데 딱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자리가 많지가 않고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아는 전도사님이 안내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약간 치우친 곳 이쪽에 그 맨 앞쪽 자리가 이렇게 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앉다가 이왕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맨 앞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요. 가방을 둘러메고 맨 앞자리를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그 맨 앞자리로 쭉 걸어가지고 맨 앞에 세 자리는 차 있고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 너무 집중이 잘 돼요. 그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예,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을 가리 이게 금자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 중간 정도를 뭐라 그럽니까? 은자리라고 그러죠. 그 맨 뒤에 자리를 뭐라 그럽니까? 예, 똥자리라고 그러죠. 맨 뒤에는. 제가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맨 앞자리로 딱 갔다가 맨 앞자리에 세 자리에 차 있어서 그 뒤부터는 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해요. 거기 아무도 안 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자리는 가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있던 그 교회니까요, 반가워서 맨 앞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카메라가 와서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도 비추고 뒤도 비추고 이렇게 막 비추면서, 그래서 좀 더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상해요. 딱 보니까 앞에 총회장님도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앞자리에요. 그 준비위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 앞에 쭉 한 줄 두 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의자 표시를 보니까요, VIP 지정석이에요, 거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증경총회장님들 앉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양복도 입지 않고 앉아 있으니 그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자리에 앉아서요, 정말 예배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집중도 잘 되어지고 아멘도 잘하고 그 앞에서, 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당장 저한테 오는 게 뭐냐면 손가락질에 딱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너를 보라 그럽니다.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눈에 티가 안 보입니다. 그 눈에 있는 티가 안 보인다고요.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서 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뭔데 내가 조금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해서 제대로 못 드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이렇게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너네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는 정정당당하게 말을 해줄 수 있지만은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잘못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입에서부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 속에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요놈의 주댕이. 따라서 하십시오. 요놈의 주댕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요놈의 주댕이 하면서 내 입술을 때리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나를 돌아보라고 그러셨지.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그러셨지. 이 들보 빼어내는 데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안 보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용서함을 받으면 그 사람도 내가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 삶에서 많은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찬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비난하면서 살아왔었는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